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고 분주할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성경 공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짧지 않은 연휴 기간 저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을 삼가 듣고 어떤 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신명기의 특징과 구성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 말씀을 듣던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은 그들이 곧도록 바라고 애타게 염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밟고 선 땅은 가나안을 마주하고 있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마주보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왜 당장이라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눈앞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을 바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분명했을 겁니다. 신명기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로 서둘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무엇보다 그 마음을 선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동시에 신명기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설렘과 더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뜻과 계획 그리고 그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신명기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관점과 그 내용을 좀 달리 구분하면 그 구분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일깨우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율례와 법 도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4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며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5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해진 그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들이 담긴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한마디, 함축된 그 한마디를 전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핵심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8장은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1절부터 14절까지는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후로 15절부터 68절까지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복을 선포하는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한 절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이 밀려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어 국위 선양하는 많은 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그 상황은 이 말씀과는 적잖은 괴리를 느끼게 합니다. 서두에 신명기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지금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짚어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다가 모압 평지, 이방 땅에 이제 막 기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욱한 먼지를 뒤집어 썼을 법한 그들의 몰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만한 어떠한 조짐도 그들에게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에 견고한 성 한 채도 없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는 없었습니다. 비축해 놓은 식량도,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물도 없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백 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출애굽 후에는 수십 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녔을 뿐입니다. 무일푼이라는 말이 마치 꼭 이들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민족이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쫓는 신앙이었습니다. 세상 민족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들이 쓸모없는 존재들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원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2023년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전 세계 인구의 겨우 0.2%, 어느 민족보다 적은 수지만 그 영향력은 어느 민족보다 빼어납니다. 제가 한번 이름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올해 영화로까지 개봉됐죠. 지그문드 프로이드. 스피노자, 마르크스, 샤갈. 모두 유대인입니다. 1901년 노벨상이 제정된 후 2015년까지 총 수상자가 1082명입니다. 그 중에 30%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불과 0.2%인 유대인. 더 이상의 부여는 사족일 것 같아 생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100년 전 대한민국은 동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오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가꾸고 있는 양화진, 그 분명한 증거가 되죠. 대한민국을 중국이나 일본쯤으로 오해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2004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설명이 안 돼 중국과 일본 근처에 있는 나라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의 교양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2007년 ODA,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한 부분으로 해외 봉사단원으로 여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개발원조 사업에 있어 명실상부한 롤 모델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원인으로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큰 용기를 얻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에 그들의 신앙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처럼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오늘 벅찬 감동이 밀려드는 이 말씀에 앞서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아무 조건 없이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1절의 상반절은 그 약속의 조건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는 삼가 듣고 귀 담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출애굽 2세대뿐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도 주셨고 오늘처럼 이를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을 모신 자리에서 빠짐없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장로권사 호칭제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장로교는 세계적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장로권사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 어느새 계급화, 서열화, 권력화된 지도 오래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쭉쭉쭉쭉 나오는데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장로 권사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점입니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조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어느 누가 이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수고에 힘입어 오늘 한국교회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수하게 귀 담아 듣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가꾸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그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어느새 저희도 하나, 둘, 장로, 또 권사 등의 호칭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믿음의 선배들이나 오늘 저희나 똑같이 불리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은지를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한번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이전 세대와 같이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귀 담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는 이전 세대와 같이 모든 명령을 진정으로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삼가 듣기는커녕 저마다 각기 다른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판가름하며 재단하며 듣고 있진 않습니까? 이 자리에 선 제가 제일 부끄럽습니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으로 납득이 되고 머리로 이해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충족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고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마치 말씀을 삼가 지키고 있고 삼가 듣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서는 앞서 기록된 말씀에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내용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으로 축약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의나해서 이 복이 임하고 이를 것을 강조하면서 이후에 나열될 복의 모습들로 시선을 옮겨가게 합니다. 이후 기록된 내용은 마치 여러 종류의 달콤한 사탕처럼 생각됩니다. 3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라. 이 구문이 문장의 마지막에 6번 반복됩니다. 마치 신나는 한편의 노랫말의 후렴구처럼 여겨집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각 절의 내용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면 마치 노동요를 듣는 것처럼 신바람이 납니다. 그 내용이 단번에 이해되기 때문에 뭐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고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3절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한정된 장소를 뛰어넘어 그 복이 공간의 제약 없이 주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 성읍도 들도 없는 그들에게 정말 꿈만 같은 일로 여겨졌을 겁니다.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하는 그 복이 후손과 소유된 가축들에게도 주어질 것을 뜻합니다. 5절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는 추수한 열매를 담는 광주리와 곡식을 반죽해두는 그릇에 열매와 곡물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들어와도 나가도 어떤 일의 시작과 끝에 복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세세한 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정된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의 그 개념 안에서의 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정한 복은 요거 하나가 잘 되는 요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직전에 기록된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을 찾아와서 이 모든 복이 당신들을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곧 복이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앞서 나열된 복의 내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이 도드라지는데 이는 그 시작을 여호와께서로 한다는 점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를 내용이 좀 많지만 그 특징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 제가 한 호흡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분량이 적지 않지만 읽는 것만으로도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적군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이것은 그들이 대패하여 이리저리 살기 위해 도망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진 내용은 앞서 언급된 복의 내용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나 복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백성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의 후손과 소유된 가축들과 땅의 수출이 풍성해지고 꾸어주되 꾸지 않으며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복을 받을 것이며 구문의 반복을 통해 진정한 복의 개념을 일깨우려 했다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13절 상반절까지는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일깨우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 2세대가 애굽에서 탈출해 모압 평지에 이른 것은 누구 덕분이었습니까? 생존이 불가한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그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병기를 든 이방 족속들을 전적으로 무엇을 힘입어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가진 신앙, 여호와 하나님께로 집중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롯이 그 은혜로 그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꼭 집어줍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3절 하반절과 14절을 읽으면서 어디서 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같은 내용을 어순을 좀 달리해서 그 내용에 조금 가하고 감해서 거듭해서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의 자리나 선생의 자리에 앉은 이가 자녀나 학생에게 때로 같은 내용을 순서를 달리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조금 가하고 감해서 거듭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입니다. 저도 아이에게 거듭 반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체득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잘 바른 생선을 입에 떠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펄떡이는 생선을 사로잡는 법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것, 저것,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많은 복을 누립니다. 안정된 국가, 따뜻한 보금자리, 먹을 양식과 마실 물. 얼마 전에 정수기를 샀는데 참 편하더라고요. 버튼 하나면 냉수가 나오고 얼음까지는 안 나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결핍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듣고 있을 그 모아평지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처럼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은 어제 오늘 그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 온전히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양화진에 안장되어 계신 분들 그리고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그 명단이 헌정되신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와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을 살아갑니다. 이를 모르지 않음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은 오늘을 오늘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에 사로잡혀 오늘을 어제 연속으로 빼앗기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잘 듣고 지키지 못한 것,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지 못한 것, 어제 분을 낸 것, 어제 싸웠던 것, 그건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전히 울렁이는 감정과 주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제의 연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이것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오늘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1절 상반절 그리고 14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1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본문의 시작절과 마지막 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말씀과 오늘이라는 것을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붙어있는 것처럼 착 붙여놓으셨습니다. 주일에 인도자는 늘 이렇게 주일 본문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청종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십시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제대로 삶의 자리에서 성취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족함이 없는 오늘의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오늘을 말씀을 청종하는 날로 삼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오늘을 살아갈 신앙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오늘을 어제의 연속으로 만들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부정했던 그 죄책감으로 새벽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눈물을 쏟아내며 회개함으로 새로운 날을 오늘을 그 새로운 날로 맞이했던 그 베드로 주님은 자신을 부정했던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진정 어린 눈물로 회개하는 오늘의 베드로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지난 명절 좋지 못한 기억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기억들을 다 끊어내고 이미 지나간 것 다 내버려두고 이제 새로운 명절로 기억을 새롭게 써나가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 저는 이보다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복을 얻기 위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음을 바라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며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든 이 말씀을 애타는 심정으로 전해주는 그 모세와 같은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 내가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선언하신 이 승리의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삶의 자리에 이정표로 세우고 살아갈 때 저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한 후렴구로서 들려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절 연휴가 짧지 않습니다. 짧지 않은 그 연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의 소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귀전에 맴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되짚어 봅니다. 우리의 오늘이 어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 허락된 것임을 되새기며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오늘을 살아갈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어제에 사로잡혀 어제의 연속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 기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참된 복을 누리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